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가 일제히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과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레바논과 요르단 등지에서는 학교와 상점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고, 이집트 외무부는 성명에서 평화 정착에 극도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하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의 대통령이 극단주의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대사관을 이전하지 않겠다며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는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예루살렘의 최종 지위 문제는 유엔 결의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대사관을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어제 자국 주재 외국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오늘 시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이 동부 데이르엘조르에 남아있던 IS를 격퇴하고 이 지역을 해방시켰다면서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리아에서 IS가 통제하는 지역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날 국방장관이 시리아 내 테러 분자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유프라테스 강 작전이 마무리됐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 내 군사 작전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공언했었습니다. 평양을 방문 중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오늘 리용호 외무상을 면담했습니다.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이 상호 관심사와 더불어 유엔의 대북 지원과 북한에서 유엔기구들의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을 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어제는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면담했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내일까지 평양에 머물 예정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중부 니즈니고 브고로드 지역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출마 선언을 하기에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로써 네 번째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내년 3월 실시되는 대선에서 연임할 경우 6년 임기를 마치는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4년 임을 금지한 헌법에 따라 총리로 물러난 뒤 2012년 대선에서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 대표단은 13일 열리는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유엔의 중재로 열리는 이 평화회담에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대표들이 참가합니다. 이번 회담은 당초 지난달 29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리아 정부 대표단이 내부 논의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앞서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헌법과 유엔 감독하에 의회, 대통령 선거가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캄보디아 정부 일부 인사들에게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며 캄보디아 정부는 반역 혐의로 구속된 야당 캄보디아 구국당의 캠소카 대표를 석방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이 헌법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캄보디아 정부 인사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던 정제유를 완전히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군사 위협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미국의 전 중앙정보국 국장 대행이 말했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일부 서해안에서는 오후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4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던 정제유를 완전히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아직까지 어떤 나라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한 달간 중국이 북한으로 판매한 석유 관련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BOA가 한국무역협회의 10월 북중교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가 2710인 석유 관련 제품에서 실질적으로 정제유로 볼 수 있는 제품의 대북 수출은 모두 0으로 표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가솔린과 항공 가솔린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유가 포함된 2710-12코드의 경우 전달인 9월 16만 6,106달러가 수출액으로 집계됐었지만 10월에는 0으로 줄었습니다. 또 중유 등 기타 석유 관련 제품을 포함한 270-19코드는 10월 한 달간 수출액이 약 24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실제 수출된 세부 내역에 중유는 없었고 대신 윤활유와 윤활철이 그리스 등 대북 제재와는 상관없는 품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 23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문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정제 석유 제품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제한 조치를 넘어 중국은 아예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으로 수출되는 정제유를 50만 배럴, 내년부터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중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제유를 점차 줄여온 모습이 같은 자료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약 90만 달러와 107만 달러치의 석유 관련 제품을 북한으로 수출했습니다. 이후 3월과 4월 이 금액이 600만 달러로 높아졌고 이후 5월과 6월에도 수출액이 각각 280만 달러와 44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적지 않은 양을 북한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이 금액이 10만 달러대로 떨어진 이후 9월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유 등 기타 석유 관련 제품 역시 수출액이 790만 달러로 치솟았던 3월과 비교한다면 10월 수치는 당시의 3%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Our fuel supplies are already quite constrained. And as I said, we have evidence that there are fuel shortages.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2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휘발유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는 증거들을 갖고 있으며 평양 내 일부 주유소가 문을 닫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한 긴 줄이 생기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원유 정제 공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은 양의 원유만을 정제한다고 전제한 뒤 정제유를 외부로부터 수입하는 데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유엔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윌리엄 브라운 교수도 10월 중국의 정제유 대북 수출이 0을 기록한 건 유엔 안보리의 제재 측면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So now I look at it again in October and it's down to zero, which sounds more like a sanction than a.
브라운 교수는 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제유 양을 제한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정제유 수입이 조금 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중국 세관이 허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평양 내 휘발유 값 역시 오히려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으로 석유를 수출했던 또 다른 나라인 러시아의 대북 석유 공급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는 북한으로 수출했던 석유 관련 제품의 금액과 양이 표기된 10월 북러 교역 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으로 얼마만큼의 석유를 북한에 공급했는지 혹은 중국처럼 전면 중단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의 정제유 제한 조치가 생기기 이전인 9월 한 달간 약 93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판매했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탈리아 대표부는 5일 BOA에 아직까지 어떤 나라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375호를 채택하면서 매월 북한으로 유입된 정제유 양을 각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시한은 매달 집계가 끝난 시점부터 30일, 정제유 제한조치 시행 첫 달인 10월의 경우 각 회원국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입한 양을 30일 이내, 즉 11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행한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를 포함한 대북 석유 수출국들이 실제로 북한으로 정제유를 판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수출액이 0을 기록한 중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같은 상황이라면 굳이 대북제재위원회에 정제유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등이 정제유를 판매했다면 이는 안보리의 기한을 어긴 것이 됩니다. 안보리가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건 국제사회에서 종종 목격됐던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결의 2325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의 상한선을 뒀을 때에도 첫 보고 시한이었던 올해 1월 말까지 이를 지킨 나라는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산 석탄을 가장 많이 수입했던 중국은 시한을 보름이나 넘긴 2월 17일에 첫 보고를 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위협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국장 대행이 밝혔습니다. 모렐 전 국장 대행은 6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선제 공격은 득보다 실이 더 큰 매우 안 좋은 옵션이라며 현재로선 북한 핵을 일정 수준에서 저지시키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렐 전 국장 대행은 CIA 부국장 출신으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과 2012-13년 두 차례 CIA 국장 대행을 지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의 선제 공격 혹은 예방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옵션으로 보십니까?
It's a really bad option. It's a bad option for two reasons. One is the Pentagon cannot, in my view, the Pentagon cannot guarantee.
매우 안 좋은 옵션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선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모든 무기와 미사일을 파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거의 확실하게 99.9%의 확률로 제2차 한국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선제 공격은 무기 파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죽게 되는 단점이 있죠. 물론 수많은 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은 옵션은 옵션이지만 정말 정말 나쁜 옵션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선제나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레드라인은 있지 않겠습니까?
So what I think the administration is doing is using the threat of military force as a way to try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even more.
제 생각에 이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것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위협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압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장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So what I'd say is we don't know. It'd be nice if we knew, but we don't, right? We don't know the weight of the payload that was used on those ICBMs.
잘 모르겠습니다. 안다면 좋겠지만 말이죠.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에 어느 정도 중량의 탄두가 탑재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탄두로 시험을 했다면 북한의 현재 ICBM이 핵무기를 탑재하고선 미국에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핵무기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험 발사된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가 핵무기 정도 무게가 된다면 시험 발사를 통해 계산된 거리만큼 똑같이 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어떤 방법으로 압박해야 할까요? 해상 봉쇄 등도 언급되는데요.
There is nothing that is going to stop Kim Jong-un from getting to where
김정은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걸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건 핵 공격으로 미국 도시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현재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북한과 협상을 해서 북한의 전략 무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북한에 이들 무기를 없애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라 제한을 두는 거죠. 하지만 대가로 무언가를 제공해야 할 겁니다.
마이클 모렐 전 CIA 국장대행으로부터 북한의 ICBM 역량과 미국의 군사 옵션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핵 보유국 인정 문제를 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지만 미국 내 일각의 북핵 용인론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왜 새삼 이런 점을 강조한 건가요?
예,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뒤이은 주장입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 주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국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도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도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확인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한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원칙을 확인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가 대북 제재와 압박의 이유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북핵 용인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최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이런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령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에 관한 7가지 중요한 진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이제 핵국가라며 북한의 핵 지위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옵션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매체들에도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이라는 견해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 관리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예, 이들의 주장은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인정하고 추가 핵 개발과 사용, 확산을 막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까?
예, 윌리엄 페리와 로버트 게이츠, 척 헤이글 등 전직 국방장관들과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국장대행도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북한과 협상을 해 북한의 전략무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관영 매체가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요.
예, 영어로 발행되는 차이나 데일리가 지난달 30일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이 신문은 이제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거나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방화쇠를 당기는 쪽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은 지난 3일 중국 전문가와 서방 외교관들을 인용해 중국 내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중국에 촉구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의 핵 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건 이런 기류를 의식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사안을 지적해서 대북 추가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맥메스터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주변국들의 핵 개발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 때문인 것을 겨냥한 겁니다.
미국은 줄곧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 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 미북 간 대화나 협상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비핵화가 대화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대화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한 양측의 대화는 시작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와 전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중국엔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는 5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본회의로 넘겨진 이 법안은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는 내용입니다. 또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허용하고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북한 인권특사가 별도로 임명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현재 북한 인권특사직은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의회 인식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내용과 유입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기존의 대북 라디오 방송에서 더 나아가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음성 영상 재생기 SD카드,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재생기 휴대전화를 정보 유입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외에도 무선 인터넷과 같은 무선 통신망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내용도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 등 문화 부분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의 인식 조항에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시 중단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특징입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국 체류 탈북자들에게 난민 보호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는 이날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비협조적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입니다.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강조되는 국가에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들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 공관수를 줄이도록 하는 압박 조치입니다. 제재로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산 석탄을 중국에 가장 많이 수입한 업체로 알려진 단둥즉청 금속회사와 단둥하우두 무역회사 등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과 외국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주목됩니다. 국무부는 또 의회에 북한 억류 미국인 송환과 관련한 외교적 관여 상황도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악당 같은 북한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결속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법안들은 미국의 포괄적 대북 접근법을 뒷받침하고 미 행정부가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정은의 핵무기 추진을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유류 공급 중단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6일 중국 광저우에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례로 자신이 직접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등을 방문해 교역 활동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을 목격했고 지난달 현저하게 감소한 양국 간 교역량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지지했고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브랜스테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유류 공급을 중단하고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안보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랜스테드 대사는 같은 날 베이징에서 미국 CNBC 방송과 만나 북한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원유 중단은 북한의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한 경제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에 더 많은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중단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과 같은 파괴적인 행보가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종말을 초래하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넘게 미국 아이오와 주지사를 지낸 바 있는 브랜스테드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오랜 친분이 있으며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에 초대 주중미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지난달 총상을 당한 채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병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미군의 신속한 대응과 후송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군인을 직접 후송한 미군 항공 의무 후송대원들은 BOA에 꾸준한 미한 연합군사 훈련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미군 대원들을 만나 당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북한 군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캠프 암프레스 미군 기지에서 만난 미 2사단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항공의무대원 5명은 BOA에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영광을 북한 군인의 용기와 다른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상을 당한 채 망명한 북한 군인을 헬기에 태워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한 주인공들입니다. 랜스 칼버트 미 전투항공여단장은 6일 북한 군인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후송한 팀원 5명에게 육군 공로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북한 군인 오 씨를 직접 헬기에서 응급치료한 고펄싱 의무담당 부사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상태가 워낙 심각해 기도했다며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숨을 거둘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I said a prayer because I knew from the looks, the way he looked, that he's going to die in about 10 to 15 minutes.
과거 이라크에서 많은 부상병을 응급치료했었던 싱 부사관은 북한 군인이 여러 군데 총상을 당해 희망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사관은 북한 군인을 직접 태웠던 긴급 후송용 블랙호크 헬기 안으로 기자를 안내하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So they brought the patient into the aircraft here. I'm usually seated on the left side. I'm able to come out of my seat.
북한 군인은 숨을 거의 쉬기 힘들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특히 총상을 당한 곳으로 공기가 들어가 신체 압력이 높아지면서 숨을 쉬지 못해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급히 8.8cm 길이의 바늘로 왼쪽 흉곽에 감압 시술을 했다고 싱 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감압술 때문에 호흡 상태는 다행히 나아졌지만 병원에 늦게 도착하면 가망이 없던 긴박한 상황. 헬기 조종사이자 팀장인 네이단검 준이가 헬기의 속도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We flew basically straight to Aju Hospital. We did not.
일반적인 후송 상황이었다면 시속 220km로 가야 하지만 상황이 다급해 속도를 257km로 높여 이륙 22분 만에 아즈대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남부에 배치돼 많은 부상병을 헬기로 옮겼던 검준이는 헬기의 큰 소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의무 부사관과 부상자의 소리를 들으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id medevac as well in southern Afghanistan on a deployment, and you can always tell from the medic's voice like.
이 모든 상황은 공동 경비 구역으로부터 후송 요청을 받은 지 불과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7월 한국에 배치된 뒤 북한 군인 후송이 첫 임무였다는 통신 담당 카리나 로페스 이병은 공동 경비 구역의 대위로부터 긴급 후송 요청을 받았을 때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I picked it up. So it was a captain, and he was basically saying there was a situation going on. They weren't sure of the situation.
북한 군인이 아니라 한국 군인이 한 발에 총상을 당했다는 다급한 보고를 받은 뒤 바로 캠프 케이시에 있던 헬기가 공동경비구역 근처 캠프 보니파스로 출동했다는 겁니다. 로페스 이병은 이런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 공동경비구역에서도 일단 한국 군인으로 보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팀 검장 등 팀원 5명은 모두 북한 군인 후송을 마치고 복귀한 뒤에야 뉴스를 통해 부상병이 북한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케이시에서 보니파스까지 걸린 시간이 7에서 8분, 북한 군인을 태우는 시간 1, 2분, 그리고 아주대 병원까지 22분 만에 속전속결로 북한 군인을 후송한 겁니다. 북한 군인을 치료하고 있는 아주대 병원의 이국종 중증외상센터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신속 대응 때문에 북한 군인을 살릴 수 있었다며 그를 살린 건 미군의 항공 후송 의무팀 덕분이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인을 헬기에서 응급치료했던 싱 부사관은 아주대 병원의 능력 때문이라며 공을 병원 측에 돌렸습니다.
I knew Aju was where he needed to get to because of their capabilities and what they're capable.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군인이 그곳으로 후송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팀장인 금준이는 미군과 한국군, 아주대 모두의 큰 협력 때문이었다며 북한 군인의 생존은 미한 동맹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really the culmination of a huge team effort that goes. The unsung heroes are the maintenance company.
금준이는 북한 군인의 망명 보고를 받기 직전에 팀원들이 3시간에 걸친 후송 훈련을 막 마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꾸준한 훈련으로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군인의 후송 작업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검준이는 이런 과정은 미한 군사 연습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의 본부가 있는 미 2사단 항공 의무 후송 부대는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헬기 15대를 보유한 가운데 일주일 단위로 휴전선 근처 캠프 케이시에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즈대 병원은 북한 군인 오 씨가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말도 많이 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하지만 오 씨가 망명 전부터 B형 간염과 결핵 증세가 있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한국으로 탈출하는 오 씨에게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고 오 씨는 이 가운데 다섯 발을 맞은 채 쓰러진 뒤 후송됐었습니다. 오 씨를 후송한 미 항공 의무 후송팀은 그가 북한을 탈출한 영상을 봤다며 마치 액션 영화처럼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오시를 후송한 공동 조종사 에릭 티로 주니는 그의 회복을 축하한다며 자유를 향한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what he went through was amazing. Really inspirational. Just the fact that he was able to survive.
티로 주니와 동료들은 북한 군인 오시의 용기는 자신들보다 더 강력했다며 그의 용기가 많은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티로 주니는 이어 북한군이든 한국군이든 미군이든 관계없이 환자는 환자라며 미국 항공 의무 후송팀은 계속 생명을 살리는 데 역할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oesn't matter North Korean, South Korean, American, the patient's the patient and it's our job to get them to medical care.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의 생명을 구한 미군 의무 담당 군인들은 모두 이 북한 군인이 생존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북한 군인의 꿈이 한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0만 톤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140만 톤의 쌀을 생산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170만 톤을 생산한 것에 비해 18%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 평균 160만 톤의 쌀을 생산했던 것에 비해서도 20만 톤가량 줄어든 규모라고 FAO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FAO 수석 경제학자이자 농업경제정보부 국장인 아부돌레자 아빠시안 국장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감소폭이 매우 크다며 올해 비정상적으로 건조했던 날씨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Yes, it's actually quite a substantial decrease from 1.7 million to 1.4 million.
아빠시아 국장은 인공위성으로 북한 날씨와 강우 패턴, 농경지 규모를 관측하고 여기에 북한의 농업 정책과 현장 실사 결과를 종합해 수확량 규모를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앞서 발표한 식량안보 농업부문 세계조기경보 조기대응보고서에서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북한에 비가 적게 내려 주요 작물 작황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월 초부터 중반 사이 비가 어느 정도 내리긴 했지만 이미 주요 작물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곡물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남포시가 올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북한 주민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4.8kg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의 강냉이 생산량은 24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강냉이 수입 등을 포함해 북한이 내년까지 소비할 수 있는 강냉이 양은 25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민 1인당 강냉이 소비 예상량은 81.6kg으로 집계했습니다. 북한이 내년까지 확보할 쌀과 강냉이 양은 400만 톤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또 북한 주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할 쌀과 강냉이를 합하면 136kg으로 주민 한 사람이 하루 374g의 곡물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엔의 1일 권장량 600g의 62%에 불과합니다. FAO가 추정한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은 미국 농무부가 추정한 쌀 생산량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농무부는 앞서 발표한 11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가을 쌀 생산량을 155만 톤으로 내다봤습니다. FAO의 올해 쌀 생산량보다 15만 톤가량 많습니다. 다만 올해 봄 날씨가 매우 건조해 농작물이 다소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은 FAO의 관측 결과와 같습니다. 미 농무부는 올해 쌀 수확이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었던 2015-2016 양곡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지난 5년 평균 쌀 생산량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도 앞서 VOA에 올해 북한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곡물 수입이 작년보다는 많이 이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금년 여름에 수확한 곡물 작황이 아주 나빴던 데다가 금년 가을에 수확한 곡물의 작황도 좀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곡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확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수입한 총 곡물량은 13만 4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5,420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곡물 생산량이 다소 감소했을지는 몰라도 식량 부족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Overall, the data show to me that there's nothing, there's no real shortage of grain in North Korea.
Okay.
Otherwise, I'm sure they would have figured out a way to import more.
식량이 부족하다면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올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곡물량 14만 4천여 톤은 2000년대 초반 수백만 톤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UN 세계식량계획 WFP가 내년에 북한에서 가정방문 영양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WFP는 올해 74개 시군에서 최소 2차례 이상 분배 감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세계식량계획 WFP가 내년에 북한에서 가정방문 영양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FP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내년 초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영양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북한 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들의 영양상태, 끼니수, 고기나 생선, 달걀, 콩 등의 단백질 섭취량, 그리고 식량 부족 대처 방안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FP는 또 올 한 해 이 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는 74개 시군을 최소 2번 이상 방문해 분배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배 감시 활동을 통해 이 기구의 지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등을 신중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접근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분배 감시 장소는 임의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국제요원이 있어 각 가정과 기관, 군, 도 당국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FP에 따르면 북한 내 분배 감시 요원은 외국인 3명과 북한인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감시 요원이 있는지 3명으로 북한 9개 도 79개 군의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BOA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WFP가 밝힌 올해 분배 감시 횟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74개 시 군을 최소 2번 방문했다고 가정하면 1년에 총 148차례밖에 실시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북한에서 총 226차례 분배 감시 활동을 진행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지난 2014년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총 745차례 식량 분배 감시 활동을 펼쳤었습니다. WFP는 최소 2번 이상이라는 올해 분배 감시 횟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미 국무부가 구성한 대북 지원 감시단에 포함됐던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5일 BOA에 1년에 최소 2차례 방문으로 어떻게 분배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ut I think you know we have two visits. I don't see how they can really monitor it that well.
식량 지원으로 어린이들 키와 몸무게 변화 등 많은 측면을 살펴봐야 하는데 최소 두 번의 방문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분배 감시 요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아마도 북한 당국이 WFP 국제 요원을 3명으로 제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re people to monitor, the better. When they asked me to do it.
그러면서 2012년 당시 북한이 미국 정부의 분배감시 요원도 8명으로 제한하고 한국어 구사 요원도 금지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2년 북한 핵활동 유예 조건으로 WFP를 통해 대규모 식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식량 지원 분배 감시 요원을 파견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구 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13일 실제로 로켓을 발사하면서 2구 합의는 파기됐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불과 한 달 전에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북한 정권에 식량 지원을 하기 힘들다며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분배 감시 활동과 관련해 WFP가 현재 심각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며 조만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분배 감시를 위한 여지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올해 2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으며 유치원 어린이 19만여 명에 대한 영양 지원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추가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1,425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FP는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3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4,613만 달러로 목표액의 6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주한 미군 가족의 출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가족을 보호할 많은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서 출국하게 하거나 가족 동반 근무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주한미군의 가족의 출국을 자발적으로든 의무적으로든 시행할 계획이 현재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의 위협에 따라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 보내지 않고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면서 나왔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미국 군인과 근무자, 가족들의 대비태세와 안전 그리고 안녕이 한미동맹의 강력함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군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많은 비상계획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3일 북한의 도발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히며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근무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고려할 때 한국의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해 미군을 보내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더 이상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 보내지 않도록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며 미군 가족들을 한국에서 옮겨와야 할 때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로건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밝힌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과 검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잠재적 혹은 미래의 작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완성 주장은 사실이며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고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 물리학센터의 조나턴 맥도웰 박사가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미사일 능력을 갖췄으며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이 1960년대 소련 미사일 R-14와 매우 비슷하며 러시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가 준비한 북한 ICBM 분석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맥도웰 박사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서 눈여겨봐야 할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We think it's a much larger missile than 화성 14.
지난번에 발사된 화성 14형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직경도 커지고 1단계 엔진도 새로운 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1단계 엔진 아래쪽에 두 개의 노즐이 보입니다. 이 두 개의 엔진이 나란히 장착됐거나 하나의 엔진이 양쪽으로 출력을 하는 건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소련제 미사일에서 발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복제한 건 아니지만 소련제 미사일에서 영감을 받은 거죠. 이번 미사일은 확실히 장거리 미사일이고 재진입체 역시 화성 14형보다 매우 큽니다. 재진입체의 크기만 본다면 상당한 크기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의문은 이 미사일이 최대 거리를 비행할 힘이 있는지 여부인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노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혀 새로운 건가요?
Means more thrust. You can't necessarily conclude anything from two nozzles without knowing what the, you know, the engine is different behind.
더욱 강력한 추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엔진을 사용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개의 노즐만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선 화성 14형은 한 개의 노즐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은 전혀 다른 엔진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화성 15형의 경우는 방향을 조정하는 두 개의 노즐이 있습니다. 한 곳에 부착된 게 아니라 회전할 수 있는 건데요. 이를 짐벌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지 무조건 더 나은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좀 더 고급 기술이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t's reasonable. I'm not sure it's definitive. It does look a bit when you combine that with the
타당한 주장입니다. 확정적이진 않지만요. 새로운 직경등을 봤을 때 소련이 1960년대 사용한 R-14 미사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북한을 방문한 과거 소련 로켓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완전한 복제는 아니지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소련 미사일에 직접 관여한 사람의 도움 없이 지금과 같은 미사일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까?
No, I think it would imply that at some earlier stage in the process.
아닙니다. 꼭 지금일 필요는 없지만 개발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과거 소련 로켓 전문가들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 시험 발사 사진을 북한이 조작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They put out a bunch of images of the Hwasong-15 launch process.
북한은 화성 15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와 관련된 여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사진들의 배경에 별들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미사일 본체와 배경에 있는 별들이 모두 선명하게 나오는 건 드문 일입니다. 카메라 렌즈의 노출 문제 때문이죠. 일부 사진들 배경에 있는 별들이 나중에 합성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자체를 조작하지는 않았고 그냥 배경을 아름답게 만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진을 통해 새로운 로켓의 발사를 기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사일 능력 자체를 분석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췄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논의가 의미가 있을까요?
The in terms of whether it can carry a big enough warhead, you got to assume that the North Koreans aren't completely stupid.
북한의 미사일이 충분히 큰 탄두를 싣고 비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우선 북한이 완전히 멍청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필요한 탄두를 실을 수 있고 제대로 작동하게끔 이 미사일을 설계했습니다. 문제는 엔진이 설계한 것만큼 강력한 성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엔진이 설계 목표치에 못 미친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북한이 큰 로켓을 갖고 있으며 이 로켓은 소형의 핵탄두를 탑재해 목표 지점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소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할 것으로 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1960년대부터 보유했습니다.
북한 ICBM의 미 본토 도달 능력이 이론적으로만 증명됐지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at I disagree with. I think that it's much easier. I mean, other than the re-entry issue.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변화를 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물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다른 문제지만요. 우선 로켓의 발사 방향을 바꾸는 건데 이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방향을 다르게 발사했을 때 미국에 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매우 간단한 계산 능력만 필요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어느 정도 중량의 탄두를 탑재했는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무거운 탄두를 장착하면 지금처럼 멀리 날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발사됐기 때문에 사거리를 모른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행 형태를 본다면 미국에 도달할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은 또 다른 문제지만 사거리 역량은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미국을 타격할 역량이 된다는 뜻입니까?
They have a lar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e previous one they tested, Hwasong-14, was marginal.
북한은 큰 ICBM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화성-14형은 미미했고 공격 능력을 어느 정도 갖췄지만 조금 작았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핵미사일 개발 단계를 마쳤다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합니다. 북한의 개발 단계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화성 15형 미사일은 북한이 앞으로 개선하고 추가로 실험할 미사일이 될 겁니다. 북한 억제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하는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야간에 실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It's just as easy to fire it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 in the daytime. What you lose.
야간에 미사일을 쏘는 것이 낮에 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다. 야간 발사의 단점은 발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카메라를 이용해 그 원인을 찾는 능력이 부족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야간 발사의 문제점은 미사일 자체가 아니라 진단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첫 시험 발사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건 좀 놀랍긴 합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얼마나 됩니까?
America, Russia, China, that's three. India. You know, it's like the Japanese.
우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세 나라와 인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주 로켓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요. 한국은 아직 부족합니다. 프랑스와 파키스탄, 이란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기는 합니다. 달리 말해서 강대국만 가진 기술은 아니지만 누구나 가진 기술도 아닙니다.
조나턴 맥도웰 박사로부터 북한의 ICBM 역량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아프리카 고릴라 연구를 선도한 동물학자 다이앤 포시 편을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